오늘 주님의 교회 계획 21번째 시간, 역시 제목은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난 3시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넷째 시간에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대제목 하에 소제목으로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죄들의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그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면 정서의 변화, 그렇죠? 내 정서, 어펙션의 변화가 생기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될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될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러한 어떤 정서의 변화가 예배드릴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선포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흡족한 그런 예배가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진리의 영이에요. 맞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주 공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보통 별들이 해보다 더 커요. 그런 별들이 수십 쪽에 수백 개, 사람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구는 그런 어떤 큰 별에 비하면 요만해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사람은, 아직 한번 생각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신 그런 그 스페이스 안에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먼지 하나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 내가 까불고 이럴 게 아니구나. 이거 뭐 많이 살아봐야 7, 80년 이렇게 살다가 이게 죽는, 이게 난데. 이러한 자기에 대한 그 인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진짜 비참한 존재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이제 우리가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이렇게 정말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런, 그 정도로 작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셔서,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뭐 무슨 수를 써도 나올 수가 없는 여기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가다가 줄을 집어넣어 줘갖고 자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생 동안 그거 잊어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때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진짜 완전 죗덩어리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살려줘서 인간다운 그런 삶을, 예수님 믿는 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이 사회를 위한 것과 같은 구성원, 그렇죠? 이런 거, 좋은 지도자가 되게, 이게 정말 예수님은 좋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근거가 뭐냐, 이거를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로 이야기하면, 늘 울어도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 이거의 근거가 뭐냐, 그렇죠?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는데, 이렇게 누추한 그런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거룩한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영원무궁토록 완전하신 희생예물이 되어 주신 거.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피를 흘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오늘 예배를 드린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달성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걸 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다음에 그걸 다 끝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다시 살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시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디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일어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일어난다고 하는 부활의 그러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예배 시간에 어떤 식으로는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렇죠? 공중강림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돼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또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세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근데 매주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세 가지가 느껴질 수 있는 그 말씀 선포를 목사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갈망하며 살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돼야 그래야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 청주에서 오시는 자매님 싱글벙글하고 그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 예배를 쭉 드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죠?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성도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한 교회가 드린 예배의 영적 깊이는 예배 드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하고 느끼는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복 달라 그러고 하는 거 그거 바알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는 거야.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덤으로.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일일이 하나하나 뭐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큐에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이 덤으로 따라오는 이 믿음 생활해야 일단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예. 그거 일일이 나열해갖고 이걸 하면 몇 페이지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저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나머지 게 따라오니 저는 그냥 여러분 앞에 그냥 그렇게 고백하게.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 뭐, 2시간, 3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저는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재림하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의 이해가 있는 그런 설교,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부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이 예배에 부응해서 온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 시대의 각성을 알리는 교시도 항상 십자가와 복음의 진술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 감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부흥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지금 사랑교회 거기 옥 무슨 목사님이라 지금 고인이 되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제자 훈련.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하고 조금 좀 이렇게 말다툼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목사님 강남에서는 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시골에 가서 농사 지어보세요. 제자 훈련이 되나. 그러니까 돈 있고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부인이 집에 있고 해서 부인들 모아갖고 제자 훈련이 되는데 시골 가서 모든 사람이 나가서 다 일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속에 나타난 이 주님의 그 영광과 이걸 위해서 밭에 가서도 주님을 위해서 김을 메고 하면서 온 가족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조직적으로 무슨 뭐 이게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나랑 똑같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교 목사님도 있구나. 예. 자,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영어로 Christianity is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드린다면 거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 거기에 대한 이 회상과 감격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살면서 중심이 항상 교회가 아니고, 중심이 항상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이게 중심이 되면 나머지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게 되고, 그렇죠? 성도들하고도 바르게 이렇게 사귀게 되고, 사회활동도 바르게 해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고, 시간 되니까 오는 거예요. 시간 되니까, 또 오늘 일 봐야 되니까 8시에 가는 거고. 어쨌든 한번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 예배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 대신 속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이제 가서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양을 끌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거기 제단 앞에 누가 있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이게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에게 모든 양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겁니다. 그렇죠? 무죄해요. 똥 싸고 이래 지저분은 하지만 죄는 없어요, 양은. 여러분, 죄는 없어요. 개도 그렇고 죄는 없어요.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지저분은 해도 죄는 없어요. 그 죄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칼을 건네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칼 갖고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찔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찔르면 그냥 피가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는구나.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본인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각을 내라 그러면 또 조각을 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 조각을 쭉 그걸 각을 뜬다고 얘기한 거 옛날 성경에는. 그러면 그 옆에 제단이 있으면 거기다 던져라 그러면 그걸 조각들을 가서 던지면 어때요? 지글지글지글대고 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를 느끼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지옥불이 있구나. 그렇죠? 이거를 하여튼 양을 한 마리 끌고 가갖고 그걸 하고 나면 그냥 진땀이 나고 그러고선 아이고, 저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구나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죄지으면 또 데리고 오고. 그렇죠? 이거 반복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신 속죄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돕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해서 일시적으로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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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수천만 마리의 그런 양과 소가 죽임을 당했지만, 일시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했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구약은 예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들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영어로 It is finished. 뭐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실 때, 단번 속죄를 통해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단한 번, 퍼펙트,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 주셔서, 구약 시대에 일어나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올 그런 모든 일들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단한 번, 영원토록 한 번의 희생 예물을 드려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단번속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일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특별히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예, 목사의 설교를 통해 그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그래야 그날 예배가 온전하게 이제 드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목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어디서 오냐? 신문에서는 안 옵니다. 텔레비전에 무슨 얘기해서는 안 와요, 그런 진리가. 설교자는 이걸 들고 이거를 강의하셔야 돼요. 뭐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유머 찾고 예화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강해를 하면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될수 있다. 예, 이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때 진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한마디로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시간 반 우리가 예배 드려요. 예, 그 안에 찬송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렇죠? 기도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드렸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지. 그럼 주시는 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만 잘하면 목사는 다 용서가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처음에는 이제 성전 중심에, 성막 중심에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온 이후부터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배당 같은 이런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회당 예배에서도 늘 하는 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누가 나와서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이걸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이 회당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예,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거, 이게 중요한 순서가 된 거는 유대인들이 하던 그런 방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에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지금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은 유대인들 모이는 데거든요. 율법과 대언자가 뭐야? 구약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은 뒤에, 왜 그래요? 아직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은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게 회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권면의 말씀도 주고, 징계의 말씀도 주고, 격려의 말씀도 주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성령님한테서 하나가 돼서 교통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흡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이 생기냐? 영어로 understanding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하나로 수백 쪽에 저 별이 나올까? 여러분, 그건 놀랍지 않으세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할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 영어로 excellence라고 이야기하는 게 탁월하다. 그 다음에 위대하심, 어미하심, 영어로 majesty, majesty.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위엄,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때두 가지 방법. 하나는 영으로. 그건 뭐냐면, 이건 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사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도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될때 열적으로 뜨거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한다니까, 진리는 빛으로 이해하고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야지. 이게 그냥 똑같은지 가면 가서 이렇게 되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아모스를 찾자니까 아모스가 어디 있나 그러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정서의 변화 이렇게 일어나면서 뜨겁게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뭐가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태양이 뜨겁게도 하고 밝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두 가지 요소가 다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알아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과 그 이해의 정도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다리다 그랬어요. 다리?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리가 부실하면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리가 가긴 가는데 여러분 출렁출렁 되는 다리 있잖아요. 이거 저기 참아고도 이런 데 가면 그냥 저 위에서부터 연결해 저 밑에 계곡인데 줄로 다 이렇게 해서 출렁출렁한 데 가면 어떻게 돼? 가긴 갈수 있는데 그냥 가슴이 떨리고 조마조마하면서 힘들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리를 놨는데 종착지가 갔더니 딴 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만 해놓으면 다리가 딴 데로 인도한다면 쭉 가다가 딴 데로. 그러니까 부실한 다리가 되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종착지가 다른 데로 인도하는 그런 다리가 되면 안 되니까 설교할 때.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제대로 서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많은 목사들이 또이 말씀을 듣는 그런 킹제임 성경 진영 안에서 많은 목사들이 나오길 원하는데 그 목사들이 하나님께로 쉽게 딱 데리고 갈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목사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공부를, 이게 책이 2000페이지예요, 이게. 그 2000페이지에 있는 거를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해서 이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머리가 나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일단은 머리가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면 대충 그래도 읽으면 이 말씀, 이 말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나야지. 목사가 아예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설교 말고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근엄하게 이렇게 가운이나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와서 형식을 근엄하게 파이프 올게 갖다 놓고, 어우, 그 천주교 같더니 난 너무 거룩하고 의식이 좋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 없으니까 어때? 음악으로 우린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음악이 한 50분, 설교 5분 이렇게. 또 그러다 안 되니까 누구 드라마를 한다고 여기다 또 드라마 여기다 한단 말이야. 드라마 중심.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동영상 파워포인트, 설교가 파워포인트 가져다가 놓고 그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설교가 나오게 되고,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고 우리 교재 중심의 우리 교회다. 교재. 그렇죠? 교재만 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해놓고는 또 많은 경우 예배 시간을 고정을 해놓는단 말이야. 무조건 한 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한 40분만 설교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해요. 근데 오늘도 아마 한 50분, 55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딱 고정이 되면 어떻게 하다 막 중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55분도 하고, 어떨 땐 50분도 하고, 어떨 땐 45분도 하고, 그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님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시간을 고정해버리면, 그럼 하고 싶은 말, 성령님이 주시고 싶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보면, 예, 설교가 쇠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방송국에 딱 30분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난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고 아주 하세요. 왜 그러냐? 아, 설교라는 게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35분도 될수 있고 40분도 될수 있고 그런 거지. 딱 30분에 해라. 이건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설교가 이제 예배의 핵심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때 나타나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목사는 그거를 정직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지 않고, 이거 얘기하면 헌금이 떨어질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방문했는데 그 방문자 소개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저두 분은요 오늘 천주교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오늘 제가 설교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해 온게 루터의 종교 개혁과 이게 천주교의 부패와 이걸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제 천주교 두 분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세계 교과서에서 다 배우는데 그두 사람 때문에 제가 아 이게 소프트하게 해서 천주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예배자들이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식사할 때 그분에게 아유 죄송하게 제가 오늘 준비가 그게 돼서 할수 없이 제가 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제가 오늘 더 정확하게 더잘 알게 됐다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알게 돼서 갔으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겸손하게 예배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아유 오늘 듣지 못할 얘기를 여기 와서 들었다 그러고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가 올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직하게 설교를 할때 나에게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될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고 이렇게 임하게 될때 성도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되니까 예배당을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싸우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다시 또 와서 말씀을 탁 듣고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또 나가서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예, 여기 가서 보면 느헤미야 8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깨닫게 되니까 온 백성이 그 느헤미야 전에도 뭐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니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뭐야? 정서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렇죠? 목사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날 예배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설교를 이제 비유하면서 이 예배 설교 이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산을 오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모든 거, 여러분 높은 산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 물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다뭐 가져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팡이도 들고 가고. 그래서 준비하고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장한 채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 그 일의 핵심이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예배가 아니지만 예배의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배피스트 여기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1시간 반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것만 하고 집에 가고 또 그다음 주도 찬송 기도. 여러분 처음에 한두 주는 야, 그 목사 설교 안 들으니까 아주 편안하고 좋던데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렇죠? 1년 52주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해도 그렇고 그다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안 됩니다, 그게. 저도 목사하기 전에 여기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목사의 설교가 진행이 될때 아멘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설교가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없다면 바르게 예배드린 일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 가서 교육제도 대학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이비리그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프린스턴, 브라운, 그다음에 예일 뭐 등등 컬럼비아 뭐 이런 대학들이 아이비리그예요. 아이비리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목사를 위해서 만든 대학이 아이비리그예요. 미국 이제 영국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는 우리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학교가 없잖아요. 그 학교를 위해서 만든 게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뭐 등등의 아이비리그 그런 학교들이 처음에다 목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학교로 시작을 해서 지금 가장 유명한 그런 사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지적인 수준이 높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특히 말로다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또 목사는 또 동시에 내가 맡은 일이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일이구나. 이 자리에 서서 신문이나 이렇게 기사나 전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룡산 다녀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계룡산 가서 불 받고 와서 뭐 한다는 거. 이거를 설교하는 게 목사지. 계룡산 가서 불 받고 와서 뭐 하는 거 목사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 말씀을 설명을 해서 그 말을 통해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저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보통 이제 형제 모임이라는 데가 그거거든요. 말씀을 누가 준비하는 특별한 목사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나 그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 사람씩 말하면 된다.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목사, 예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이제 청교도 중에 유명한 분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청교도 이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2017년 그 이후에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요즘 제가 블로그에 이제 글을 하루에 이제 두 개를 올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무언가를 모르고 이 교회 오니까 모든 게 편안하다. 그렇죠? 또이 교회 오니까 그래도 목사 설교가 뭐 신문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왜 성경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생긴 교회예요. 이 말씀을 보급하고 이 말씀을 알리기 위해 생겨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럼 교회 존재 가치가 목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하루에 하나씩 주일만을 빼고는 저도 힘들어요. 아침에 가자마자 아침에 1시간이고 1시간 반을 해서 글을 써갖고 그 글을 올리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해는 내가 365일 중에 300일을 해놓으면 어쨌든 300개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저는 좀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하루도 안 빠져요. 특별한 일이 아닌 나는. 예. 자,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하루에 올립니다. 하나를. 그 올리고 제가 성경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꼭 반드시 묵상할 수 있는 경건의 글을 제가 꼭 올리잖아요. 하나를. 근데 순서를 제가 어떻게 올립니까? 경건의 글을 먼저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관련된 그런 글을 올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해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글이 먼저고, 그 다음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게, 좀 몰라도 돼요. 다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올리냐? 묵상을 좀 해봐라. 그 글을 쓰니까 저도 또 묵상을 하게 되고, 저도 글을 쓰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글을 써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읽고 제대로, 문법이 제대로 잘 됐나? 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두 번, 세 번을 읽어야 되거든요. 아, 참, 내가 글을 쓰면서도, 그렇죠. 아, 참, 남의 글을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면서도, 아, 참,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르침 안에서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에, 그리고 돌았으면은 자기 방식대로, 예, 세상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참 좋구나 하고 느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한 발자국을 그 방향으로 뛰는 그런 삶을 하루 살고 이틀 살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그래야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설교를 하러 올 때도,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들을 때, 하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데, 예, 이 플래시는 이게 고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소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거 플래시예요, 그게. 그렇죠? 그것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오면 안 되고 진짜 사람이 와야 돼요, 여기. 진짜 사람, 이 안에 들어 있는 진짜 사람. 예? 예, 그래서 그 진짜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려니까 그 전날 좀 일찍 자고 졸면은 일단 그래서 제가 조는 분은 감사하게 생각해. 야, 목사 설교가 얼마나 달콤하면, 에, 저렇게 깊은 잠에 들수 있냐. 이것도 큰 은혜구나. 예. 근데 너무 그런 큰 은혜에 빠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설교 중 쓸데없는 생각이나 졸음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 누가 배워요? 우리 애가 바로 옆에. 우리 교회는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마다 졸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설교에서 다루는 교리, 이런 거에 윤곽을 기억하거나, 근데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요지를 적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아침에 가자마자 뭘 합니까? 제가 설교한 거 노트를 곧바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거 안 올라오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거 왜안 올리냐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봐야 되겠다는 설교 들으면서 그래야 이해가 더잘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 안 올릴 수도 없어요.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저기 바레인에서도 연락이 왜 그거 안 올리냐고. 네, 그렇거든요. 어찌 됐든 설교가 전체적으로 뭐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가 이거 좀잘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 설교 가운데 나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이게 중요하거나 이런 관심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기록을 잘 해뒀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기독교 교리를 좀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교리 그러면 다들 싫어하는데, 실제 여러분 성경은 교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예요. 교리가 뭐야? 닥트린. 닥트린은 살고 죽는 게이 닥트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딱 했더니 지옥에 갈수 있는 그게 그 닥트린이에요. 그게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조직신학으로 이야기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똑바로야 돼. 하나님에 대한 교리. 거기 하나님도 세 분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귀, 천사, 사탄에 대한 이런 교리들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교리가 정확해야 돼요. 나 사람은 워낙 좋은 거야, 이 존재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죄가 뭔가? 그렇죠? 구원이 뭔가? 구원받은 다음에 중생, 한 이후에 성화가 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교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관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또 종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정확해야 돼요. 부활이 뭐고, 천년왕국이 뭐고, 휴거가 뭐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이 딱 되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핍박이 앞으로 더 와갖고,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 집에서 스마트폰에 뭐 이거 갖고, 이렇게 있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래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여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자유로운 시대니까 모여야 돼요, 지금은. 근데 못 모일 그런 상황이 오면 못 모이지, 어떻게 모이겠어요? 부인하고 같이 둘이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다 정확하고 그러면 프라블럼이 없는 노 프라블럼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교리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 오늘 들은 그런 이야기도 애들하고 좀 같이 설교도 이야기도 하고 부인하고도 남편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들은 그 설교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빨리 목사한테 쫓아오든지 지역인도잖아, 집사한테 오늘 들은 얘기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반드시 이해를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딸기 원하는 그런 좋은 교리들을 다룬 책들을 스스로 찾아서 성경 바로보기라든지 이런 책들을 찾아서 이제 읽어보고 또 지혜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시간이 날수록 예?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알게 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그저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서 살듯이 그냥 이런 것들을 늘 삶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면은 그러면 그냥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하면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때몇 가지 이제 결과가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우리 사람이 기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러면 사람이 기뻐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건 꽝이에요, 꽝. 그렇죠? 예배 드리면 만화한 거 예배 드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냐, 아니냐, 그건 둘째 문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됐냐, 이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 왜 그러냐?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집에 개 키우시는 분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시라고 개가 얼마나 즐겁게 해주나 그 이상은 해야지 우리가 개가 얼마나 즐겁게 해줘요 그냥 뛰고 펄쩍펄쩍 뛰고 그렇죠 와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못해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늘 좋습니다 고통이 와도 그냥 제가 감내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예배를 이제 잘 드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 뭐냐?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게 되죠. 그렇지, 그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죠. 내어놓게 되니까 잘못한 그런 형제들에게 내 허물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더 잘하겠다. 그렇죠? 저는 그냥 한 일주일에도 몇번제 아내에게 내가 잘할 테니 다 용서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 잘할 테니까 다 용서하고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살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는, 그런데 뻣뻣하고 그러면 절대 얘기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예,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죠.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될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예, 이렇게 되면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갈 때든, 직장 생활을 할 때든, 점심을 먹을 때든, 뭘 하든지 항상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 늘. 그러면 뭐 이런 영화를 볼 때도 저게 괜찮을까? 이게 다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모든 게 판단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의 결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가서 보시면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다 모이게 될때 우리 자신이 이제 강력하게 세워지고 또 강해지며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한 8년 반 전에 이 사랑 침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불과 몇명안 데리고 이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enticing word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유혹하는 말들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 있나? 나는 없습니다. 저는 유혹하는 말 이렇게 해서 복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이런 걸로 제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성경 읽고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선포한 거예요. 8년 동안. 그 결과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100억짜리 건물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될때 참된 예배, 또 좋은 예배, 이런 좋은 설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권영재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자유 이거 갖고 내가 좀 마음대로 좀 살아볼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와서 이게 들어보니까 그게 영혼의 자유가 내적으로 나를 강력하게 딱 조절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냐? 근데 영혼의 자유가 뭐라 그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영혼의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는 예스. 그리고 가서 죄를 짓는다면 다 죄가 용서가 됐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가 가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교회에다가 또 헌금 받지 막 휴거 될때안 갚아도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목사가 있어요. 이런 악한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그거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혼의 자유를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면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금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왔을 때 영혼의 자유를 좀 누리고 그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성실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또 예배는 거룩한 기대와 함께 시작이 되고 거룩한 기대로 끝을 맺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실 때는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저도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할 때, 시작할 때 기대하고 그리고 와야 됩니다. 참 제가 편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에 다른 분들은 9시 반 이렇게 와서 막 교회 뭐 하고 그러는데 저는 10시 15분이나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예, 10시 25분, 오늘은 10시 30분에 왔어요. 그런데 오기 전에 저는 이걸 일단 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 다시 읽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다 해갖고 이렇게 뭐 빨간 줄뭐 이거 다 써갖고 이렇게 있잖아. 이게 빨갛게 뭐 해갖고 오늘 뭐를 강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고선 오느라고 제가 좀 늦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오면 저도 한 9시 반에 올수 있습니다. 그 원래 목사가 더 부지런하면 그러면은 9시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저도 이제 10시에 오면 좋은데 제가 일주일에 7일을 일하기 때문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아침에 9시까지 자고 8시 반까지 자고 그것은 팍 하고 그러고 오면 여기 우리 집이 여기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지금 간신히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왜 그렇게 해요?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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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빼고 열심히 다 준비를 해갖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갈 때도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러 모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칭찬했단 말이야. 아, 저 사람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호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호감을. 모였다 그러면 꽝꽝 대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어우, 교회 좀안 생기면 좋겠어. 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빌딩에 교회는 안 됩니다. 이게 저 세를 얻으러 가면 교회 얘기하고 교회는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이거 예배당 얻으려고 가면 얼마나 힘든지. 왜 시끄러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했냐? 소아시아 전체 온 지역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여기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폭력으로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논현동에서 지금 소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어쩌면 이제 서창으로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서 이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말씀으로 이 교회와 국가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윤리, 도덕 이야기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아야 산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심오한 증거는 어떤 단독적인 설교가 하는 것보다 더큰 영향을 끼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와 보니까 어우, 예배 드린 사람이 여기 500명, 뭐 예를 들어 서창 같은 한 2,000명이나 예배를 들어서 경건하게 그냥 이 찬송을 부르고 한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데가 있구나.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예배 압도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저 거룩한 하나님을 나도 섬겨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되며 교회의 품격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또그 17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흡족함이 넘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의 교회와,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2017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